VOA 세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이 오늘 한국의 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는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고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대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식을 갖고 푸틴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조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전투의 대가는 값싸지 않지만 침략에 굴복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기 대여법은 지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지난 1941년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국군 무장 지원을 위해 제안해 채택된 법으로 81년 만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다시 채택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제안한 추가 군사 인도주의 원조에 330억 달러보다 늘어난 4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추가 행동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원조 물자 운송이 중단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예산안을 신속히 승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 EU가 취하고 있는 제재 조치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유럽 내 자국 대사관을 폐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어제 러시아 국영통신사 RIA에 이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며 우리는 외교 공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위관리에 대한 제재와 중앙은행 자산 동결, 석유 금수 조치 등 러시아에 대해 다양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한편 세르게 안드리에프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맞아 헌화를 위해 바르샤바의 소련군 묘지를 방문했다가 시위대로부터 페인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럽인들이 거울에 투영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EU 회원국으로 승인받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크라이나가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유럽연합과 유사한 유럽공동체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유럽의 안보 구조에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EU 집행부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해 최초 의견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발언 직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은 이날 EU 본부에 가입을 위한 두 번째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페르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상원의원이 어제 실시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개표가 95% 가까이 진행된 오늘 오전 현재 마르코스 후보는 3,015만 217표를 얻어 경쟁자인 레니 로브레도 현 부통령을 2배 이상 압도적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마르코스 후보는 어젯밤 지지자들 앞에서 승리를 선언하면서 아직 개표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싸움에 합류하고 도움을 주며 희생한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렬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10일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미한 동맹 확대, 한일 관계 개선, 대중 전략적 명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 오후부터 밤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최고는 13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축하 친서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새 대통령이 한국의 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며 한반도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전환을 전제로 약속한 담대한 계획은 앞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인프라, 투자와 금융, 산업기술 등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 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들어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15차례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공언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대화를 통한 협력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비핵화 협상이라는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 방식은 대화의 방식을 한다라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지 말고 아주 강대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라는 뚜렷한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 대통령 취임사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대북정책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우선시하지 않고 단계적 비핵화 진전에 따른 상응한 경제협력과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등 문재인 전임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려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전환을 우선시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취임사가 북한의 최근 도발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남 대미 강경책으로 전환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행보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파격적인 제안이나 파격적인 구상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북한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대남 대미 공세를 지속을 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은 또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앞세우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돼야 한다며 어떤 개인이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는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고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를 강조한 발언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는 정세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외면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외교부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미중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인 질서, 보편적인 어떤 규범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사실은 미중 갈등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즉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를 펼치겠다라는 것이 충분히 암시된 취임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국의 전현직 대통령과 유족,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외교사절, 초청받은 국민 등 4만 1천 명이 함께했습니다. 외교사절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M.O.프 미국 측 축하사절 단장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M.O.프 단장은 취임식이 끝나고 이날 오후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우의를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회, 문학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로 경축사절단을 파견해 준 데 대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0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며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서도 한미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O.프 단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취임 축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간 윤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담은 친서라고 설명했습니다. M.O.프 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10여 일 뒤 방한해 윤 대통령을 만나기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다면서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미한 정상회담으로 알고 있다고 의미를 두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하야시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기시다 총리 친서에는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시다 총리의 친서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지난달 2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면담할 때 전달한 윤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답신 성격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유엔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해선 미국과 한국이 함께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Our analysis is that this was the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Our analysis is that like previous launches including the three previous tests of the ICBM systems.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7일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며 이번 발사는 세 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비롯해 이전의 발사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발사들과 마찬가지로 동맹인 한국, 일본은 물론 뉴욕 유엔 본부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리가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엔 안보리는 과거에도 그랬듯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se resolutions are on the books points to the utility that the Security Council, that the UN system can have.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러한 결의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데 유엔 안보리가 가지는 효용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섯 개 안보리 상위 미사국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안보리는 세계 최고의 장으로 평화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북한 위협도 논의 주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에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미한 협력을 확실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n enduring quality to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enduring in the sense that it is an alliance that is built on shared interests.
프라이스 대변인은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반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정 시점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누가 재임 중인가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동맹이 지속될 것이고 함께 공통 이익을 추구하고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 정부 인수위원회와 차기 정부 당국자들을 이미 만날 기회가 있었기에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한국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위어웨이의 서면 질의에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영내 안보에 제기하는 위협을 비롯해 세계적인 도전에 맞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 시간으로 8일 저녁 8시 30분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9일 트위터에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며 그의 우정, 지도력, 미한 동맹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며 앞날의 행운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두 장관이 전화 통화에서 정의용 장관의 지난 1년 3개월간의 재임 기간 동안 서로 긴밀히 협력해온 것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사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지역과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온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엄중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미국과 한국이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아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도 두 나라가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링컨 장관의 지지를 부탁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9일 임식을 갖고 물러날 예정이었던 정 장관은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외교 장관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9일 한국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 새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won't get ahead of discussions that haven't happened.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as we do with every new administration there. South Korea remains a key ally. We're always going to look for ways to make the alliance better.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새 정부와 군사훈련 확대, 전략자산 배치 계획 등을 논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앞서 나가지는 않겠다며 즉답을 피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새 행정부와 그러는 것처럼 한국의 새 행정부와도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여전히 핵심 동맹국으로 남아있다며 우리는 항상 이 동맹을 더욱 낮고 더욱 능력 있게 만들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한 일반적으로 정보 사안에 대한 언급을 꺼려왔던 미국이 이달 내에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평가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이 책임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We're doing that because we are a responsible nation that prioritizes the reduction of strategic risks. We believe firml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peak with a unified voice to oppose further development of such weapons by the North.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전략적 위험을 줄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의 무기 개발에 반대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잘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 평가는 북한이 최근 발표한 공개 성명과 일치한다면서 이 정보를 동맹국들과 공유했고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미한 동맹을 확대하고 북한 핵 문제는 물론 인권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밝혔습니다. 일본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에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워싱턴의 기대와 바람을 박형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9일 VOA에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미국과 더 큰 협력을 모색한다는 새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이 동북아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협력해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given that the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has declared a reset in Asia.
특히 미국 정부가 아시아에서 재설정을 선언하고 이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상황이 한국엔 역할을 확대할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영내 협의체인 쿼드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길 희망한다며 이는 미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우선순위로 미한 동맹의 전략적 관계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도 주문했습니다.
But that's staying focused on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doesn't have nuclear weapons, so we're talking about North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축이 아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것이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것처럼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관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도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의 건승을 기원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함과 유능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군을 현대화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드 플레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강경한 대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increasing their provocations with these missile launches, with the possibility that the North is planning to resume nuclear tests.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핵실험 준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달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한 연합훈련 재개 등 단호한 대응책을 모색함으로써 북한에 경고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된 한일 관계를 지적하면서 양국 간 쟁점이 있지만 위협은 중국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이 더욱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대중국 관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끝내고 전략적 명확성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 clarity that is necessary is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eek to protect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백수의 선임연구원은 전략적 명확성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범을 보호할 것이며 중국과 경쟁하더라도 적대와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핵 위협과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한동맹이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게 통일된 한반도에 대해 약속할 것을 재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와 관련해 두 나라 정상이 역사 문제에 대한 관리를 다짐하면서 국가 안보와 번영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약속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 나아가 민주주의 증진 분야에서 미한 협력에 대한 기대도 나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주요 역할을 했던 시기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outh Korea understands North Korea better than anyone else. And South Korea has an interest in North Korea like no other country.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잘 알며 그 어떤 나라보다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지난 5년 동안 이런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고위관리를 지낸 데릭 미첼 국가민주주의연구소 대표는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Yoon's commitment to support democracy and human rights.
미국과 한국이 민주주의와 북한 인권 증진 등 공동 가치 분야에서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를 넘어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첼 대표는 특히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는 개방성, 책임, 투명성, 포용성, 표현의 자유 등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라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독재주의 국가의 침략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한국은 긍정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준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무기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현실적 인식이 결여된 대북 접근법을 취했고 그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총 66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째였던 2017년 5월 14일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그해 7기의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고 특히 11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또 그해 9월에는 1년 만에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처음으로 수소폭탄을 이용하면서 이전 5차례의 핵실험과 비교해 가장 강력한 폭발 위력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까지 도발을 중단했지만 2019년 26기, 2022년엔 9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에는 모두 6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했고 순항미사일도 3기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미 총 17기의 탄도미사일을 시험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SLBM 외에도 ICBM,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 다양한 역량의 미사일에 대한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곧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미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무기 역량을 늘려나갔고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접어들수록 시험 발사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9일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사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어려움에 부딪히며 결국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지는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취임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프레소스라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중간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다시 도발에 나섰고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으며 신형미사일 체계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Ruggiero 전 국장은 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양보를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관심이 없고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선 압박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압박을 할 때는 압박만 하고 관여를 할 때는 관여만 하면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것처럼 문 전 대통령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양보를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압박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압박을 하려고 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비대칭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제재 완화 등 북한의 행동에 비해 과분한 양보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문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판하는 건 매우 주저했고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대북잠당 금지법 등을 시행하는 등 오히려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순진한 접근법을 취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김정은 정권의 본질이나 목표, 전략에 대해서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것을 원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결코 비핵화를 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야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그런 야망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임기 말까지 추진하던 것에도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9월 문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관련국들의 거듭 이를 제안하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이 금전적인 보상 없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고 또 한국 정부가 의도한 바대로 중대한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을지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상을 추구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중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 미국의 관점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9일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의 중심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범 대서양 대화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비록 가장 긴급하고 즉각적인 과제는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이지만 몇 주 후 있을 대통령 순방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21세기에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verriding message that we are seeking to send is that although there are urgent and immediate tasks ahead of us in Ukraine.
다만 21세기 도전을 말할 때 중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미한,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 한편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안보협력체인 쿼드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아시아, 유럽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전략적 틀을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암울한 국제정세 가운데에서도 이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일치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An alignment between leadership in Japan and South Korea and elsewhere that is really unprecedented, both thinking about efforts.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지도자들의 일치가 전례 없는 수준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 노력은 물론 유럽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런 일은 드문 일이라며 앞으로 몇 년간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인도태평양 현안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협의를 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국가들도 유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관여 수준이 매우 인상 깊다고 평가했습니다.
What I've been struck by, first of all, is the level of engagement on Indo-Pacific countries around issues associated with Ukraine.
캠벨 조정관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아세안 등과 대화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자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 등 대러시아 제재,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천연가스 교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부소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현안들에 대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onceptually, the US and Europe are converging with Japan and Australia and now Korea on our concept for what constitutes.
그린 부소장은 미국과 유럽,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관계와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 인도,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다극화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의향을 밝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really expect to see a change in policies coming from Korea, very different from what we've had over the past five years. There's already talk about doubling or tripling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차석자는 앞으로 한국에서 지난 5년과 매우 다른 정책이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한다며 한국이 공적 개발 원조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보다 큰 지역적, 국제적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석자는 한편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빈발하면서 북한이 미국의 확장 억지의 신뢰도에 강력히 도전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와 미한의 연대에 대한 유럽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요청으로 내일 1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유엔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9일 안보리 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BOE의 질의에 우리가 이사국 자격으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보낸 별도의 답변에서 수요일 11일에 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 자격으로 회의 소집을 요청한 뒤 곧바로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계속해서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 자격으로 북한의 최근 도발을 다루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수요일 오후 3시에 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지난 3월 회의에 이어 올해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두 번째 공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이사국 자격으로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노력을 계속 주도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계속 협력해 대북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 체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양자간 문제나 영내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서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운반 체계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 모든 나라들의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담은 신규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표부 관계자가 9일 대북 제재에 대한 갱신을 추가로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미국은 오는 11일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를 다시 한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회의를 개최하는 건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과 8일, 그리고 지난달 7일과 25일에 이어 올해 7번째입니다. 앞서 북한은 7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으며 지난 4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싶지 않다며 핵실험 여부도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don't want to prejudge what happens. I'm not going to speculate whether there is a nuclear test or not. Of course, we have.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모든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것을 계속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우리는 평화로운 비핵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모든 당사국이 대화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주요 7개국 G7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잇따라 포착된 북한 핵시설 가동 정황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에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 G7 비확산 국정급 그룹은 9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24일 실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수많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2021년부터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극초음속 무기로 알려진 발사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1년의 미사일 시험을 해왔다며 이런 실험은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장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스로 선언한 ICBM 발사 유예를 파기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시설에서 꾸준히 포착되고 있는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부터 여러 핵시설에서 원자로 재가동 그리고 핵물질 생산과 일치하는 행동 등 핵활동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핵프로그램 개발이 현재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이런 모든 무모한 행동은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민간 항공과 영내 해상 항행에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가한다며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일치하게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도록 하는데 G7은 여전히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조치에 조속히 복귀해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G7은 한반도 평화 목표와 규칙의 기반을 둔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가 유엔 안보리에 의해 부과된 북한 관련 모든 제한 조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특히 유엔 안보리 추가 조치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운반 체계의 확산 위험에 시급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불법 선박 간 환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지적한 보고서를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한 역량을 지원하고 이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내 인도주의적 위기는 북한이 자원을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한 결과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G7은 우리는 북한의 끔찍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1차적으로는 북한이 자원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맥락에서 우리는 1718 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든 코로나 관련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해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유엔은 북한에 반입한 인도 지원 물자 일부가 지역 병원에 분배됐다고 밝혔습니다. 분배된 물자는 주로 어린이와 임산부 등을 위한 영양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2일 올해 1월에서 3월에 걸쳐 북한에 반입한 대북 인도 지원 물자 중 영양제 등이 지역 병원에 분배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발표한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2022년 1분기 보고서에서 북한 중앙의약품관리소에서 관리되고 있던 영양 관련 공급품이 지방 소아병원과 군단위 병원에 배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배된 지원 물품은 주로 중증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환자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것으로 치료용 식품이나 항생제, 5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을 위한 미량 영양소 보충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유니세프가 올해 첫 석 달 동안 기본 의약품과 출산 보조기구, 소생 시술기구, 결핵 치료약 등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본 보건 서비스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그 밖에 위생 청결 분야 지원에서 국제 적십자사, 적신월사 연맹, 컨선 월드와이드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긴급 상황 대비와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활동의 마무리, 원격 기술 지원 등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유니세프는 북한과 중국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지난 1월 이후 철도로 인도주의적 물품을 운송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특히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 비형 간염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혼합 백신 29만 6천 회분을 지난 2월 말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철도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그러나 이번 1분기 보고서에서 이 혼합 백신의 지역 배포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의회가 한국에 배치된 미국 지상군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미국의회 조사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 지상군은 북한의 공격 시 한국을 보호하기에는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역할 확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주한미군 지상군의 역할에 관한 의회 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6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의 지상군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미 랜드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무장한 지상군과 방공부대는 공군과 해군 병력보다 더 큰 억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경우 북한의 지상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지상군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군의 역할 확대에 관한 의회 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런 검토 작업은 중국 관련 영내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고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과 도발을 감안할 때 미 지상군이 영내 전투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에 대해 의회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 지상군의 역할이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지상군, 특히 육군은 타이완 관련 역할에서 불편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인도태평양 영내 전투에서 육군과 해병대의 현실적 역할에 대한 의회 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많은 사람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로 해군과 공군 중심의 지역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육군과 해병대는 이 지역에 오랫동안 주둔하며 북한과 중국이 주로 제기하는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 개념과 병력 구조, 무기 체계를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이 인도태평양 영내 미군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측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한국산 버스 10여 대가 정기적으로 공장에 정차하고 물품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건물 옆에 놓였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의 한 공장 건물 앞 공터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9일자 위성사진에서 파란색 물체 여러 개가 포착됐습니다.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렵지만 이달 4일과 7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해당 지점이 비어있어 파란색 물체가 9일 일제히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물체는 이달 3일에도 찍혔는데 수개월치 위성사진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이 장소에 출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지난해 8월 촬영된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보니 해당 파란색 물체는 건물 앞에 주차된 여러 대의 버스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파란색 버스는 총 9대로 모두 앞부분을 남쪽으로 향한 채 건물의 동쪽 입구 쪽에 바짝 붙어서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가장 최근인 이달 9일까지 해당 공장 건물에 버스 9대를 정기적으로 주차해왔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들 버스가 한국 자산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버스는 모두 본체는 파란색, 지붕 일부는 하얀색으로 덮여있는데 이는 과거 개성공단 지구관리위원회가 북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대형 버스 에어로시티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에어로시티는 지붕에 하얀색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 위성사진만으로도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근로자 통근용으로 운행돼 온 한국 측 버스가 개성공단 내 같은 장소에 주차를 반복하는 듯한 정황은 북한이 해당 공장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추론으로 이어집니다. 에어로시티 버스 한 대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25에서 50명인 것을 고려할 때 9대의 버스에는 최대 450명의 북한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해당 건물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던 곳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업체별 현황 지도에 따르면 이 일대는 가죽과 가방, 신발 지구에 속합니다. 개성공단 내 공장이 가동되는 듯한 흔적은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섬유 봉제 의복 생산지구에 위치한 한 공장의 경우 건물 앞 지대에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파란색 물체와 별개로 붉은색 물체도 종종 나타났습니다. 7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북쪽의 건물 부근에 붉은색 물체가 뒤덮인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 물체는 9일자 위성사진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붉은 물체의 정체는 판독이 어렵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직전까지 이 공장에서는 붉은색 천 혹은 덮개가 자주 발견된 바 있어 동일 품목 여부가 주목됩니다. 실제로 2015년 촬영돼 구글어스에 공개된 프랑스 국립우주원과 에어버스의 위성사진에는 붉은색 물체가 해당 건물 앞 공터 곳곳을 메운 장면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 건물에서도 모종의 활동을 재개한 게 아니냐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성공단 내 공장 최소 4곳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개성공단 내에서 차량 움직임 등을 포착해 북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북한이 한국 측 시설을 무단으로 재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듯한 정황은 이전부터 계속 포착돼 왔습니다. 실제로 BOE는 지난 2017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한국 측 버스 30여 대가 정기적으로 개성공단 내 차고지를 기점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는 개성 시내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E는 또 같은 해 11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섬유공장으로 추정되는 건물에서 물건을 싣거나 하역하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2020년에는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 10여 곳에 인원과 물체가 포착된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맥사 테크놀로지의 위성사진에는 대형 트럭 한 대와 하얀색 승합차 두 대가 개성공단 내 각기 다른 도로를 주행 중인 모습도 보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첫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57년 5월 10일 인도에서 영국 통치에 저항해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세포의 항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포의 항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영국군이 제공한 탄약통에 소나 돼지의 지방으로 기름칠이 돼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같은 일은 인도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인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쌓여온 영국 통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인도 군인들의 저항은 델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란은 무자비하게 진압됐습니다. 양측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영국 정부는 그때까지 인도 대부분 지역에서 사실상 인도 정부로 행세하던 동인도 회사로부터 인도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세포의 항쟁은 민중 봉기에 씨앗을 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90년 후 1947년 영국은 인도의 독립을 부여하게 됩니다. 세포의 항쟁은 인도인들의 가슴에 민족 의식을 심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69년 5월 10일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됩니다. 미국 동쪽으로 철도를 건설해오던 센트럴 퍼시픽 철도와 서쪽 방향으로 철도를 건설해오던 유니언 퍼시픽 철도가 마침내 유타주 프로몬토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양 철도의 연결점에 순금 지주못을 박는 행사가 열립니다. 대륙 횡단 철도의 완성으로 이전에 6개월 걸리던 시간을 6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철도가 있기 전에는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 역마차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1830년대 처음으로 철도가 도입됐고 1863년 대륙 횡단 철도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남북전쟁으로 인해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북전쟁이 종결된 186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고 이후 4년여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동원된 결과 마침내 1869년 5월 10일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됩니다. 대륙 횡단 철도의 완성은 19세기 미국 산업 자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